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지만 발사 직후에 공중 폭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안보 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공중 폭발한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당초 4월 15일을 전후로 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3월 16일 앞당겨서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공중 폭발했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난 16일 발사 실패한 것이 4월 15일 전후로 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던 그 장거리 미사일 이것을 앞당겨서 쏜 것인지는 우리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4월 15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은 여전한다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 국방당국의 분석이고요. 이번 3월 16일에 그 실패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2월 25일 그리고 3월 7일 이 두 차례 시험 발사가 이제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ICBM 시험 발사였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역시 또 추가적인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발사체는 이 고도 20km에 이르기도 전에 폭발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라든지 궤적 같은 것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북한 또한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 지도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정찰 위성을 명분으로 뭔가 장거리 로켓이 됐든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됐든 발사를 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서는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의 필요성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려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러나 그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정찰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그 앞으로 예정된 ICBM을 실제로 발사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지금 미국과 그 중국, 러시아가 상당하게 전략 경쟁으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등 서방국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할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그런 만큼 지금이 혹이라는 판단을 북한이 했을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아울러서 미국 정부 그리고 조만간 새로 들어설 한국의 정부를 상대로 이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 쏜 것이 ICBM인 화성 17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원기 기자가 좀 분석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16일 날 그 평양 인근 그 순안 공항에서 미사일을 쐈지만 이게 지금 발사 직후에 그 20km도 못 올라가서 그냥 공중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궤적 이런 것도 알 수 없고 어떤 미사일을 쐈는지 이게 ICBM인지 아니면은 무슨 로켓인지가 알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불분명하긴 한데요. 네. 다만 이제 한국군하고 미군 당국은 이제 북한이 그 신형 ICBM 화성 17형을 그 시험 발사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한 걸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데는 그 몇 가지 좀 근거가 있습니다. 화성 17형 미사일은 그 2020년 10월이죠. 그 열병식에서 이제 공개가 됐었고요. 또 이 그 미사일은 그 백두산이라고 하는 북한이 자체 개발한 엔진을 그 사용하고 있는데 엔진은 시험한 적이 있지만 이것이 포함된 그 화성 17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 2월 27일 그리고 3월 5일 날 북한이 그 두 차례 그 중거리 미사일을 쐈는데요. 당시에 그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이지만 고각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 화성 17형 시스템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것을 좀 붙여서 발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미군과 한국군이 화성 17형 시스템을 당시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도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차례 어쨌든 시험 발사를 한 다음에 세 번째 미사일 시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성 17형을 이번에는 한 번 더 쏴봤는데 이것이 그 폭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아마 그 본체를 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부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시험하다가 폭발한 것인지 이것은 그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성 17형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미사일은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그 미사일이죠. 지난번 열병식에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길이가 뭐 한 20m 이상 그리고 무게가 100톤이나 되고요. 그리고 그 중국제 그 이동식 차량에 실리고 있는데 당시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 차량 바퀴만 11개나 됩니다. 그 타이어가요. 그래서 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여기에 자체 개발한 백두산 엔진 4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그 미국이 갖고 있는 ICBM보다 훨씬 큰 그 ICBM이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괴물 ICBM이다. 괴물 미사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 자체가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아마 1960년대 그 소련이 개발했던 RD-250이라는 그 미사일 엔진이 있는데 이것을 보던 게 아닌가 이것을 본떠서 만들었고 또 옛날에 만든 것을 그 설계도를 참고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미사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왜 공중 폭발했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분명한 것은 지금 알 수 없지만 아마 이것이 엔진을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그 엔진 4개 북한이 자체 개발한 그 백두산 엔진 4개를 쓰고 있는데요. 중거리 화성 12형 같은 경우는 백두산 엔진 1개를 씁니다. 그리고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2개를 쓰는데요.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쏘면은 이제 그 사거리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4개를 엔진을 하나 묶는 것도 어렵고 이것이 발사되면서 아주 그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 컴퓨터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시험 발사를 하다가 이것이 문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그 발사 직후 폭발해버렸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이것을 지금 그 자체적으로 좀 조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관측청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다 폭발한 것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이렇게 미사일이 발사되다가 폭발한 적 이런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 흔히 무수단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상당히 많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려 8차례를 시험 발사했지만 7번을 실패했죠. 이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그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에서 처음 이것을 포착해서 무수단이라는 이름을 지은 건데요. 중거리 미사일이죠. 이전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하고는 전혀 다른 미사일이었는데요.
예.
처음에 그 시험 발사한 것이 지난 2016년에 그때도 4.15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꼽히는 태양절을 맞아서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했고요. 이어서 4월 28일의 경우에는 사흘 뒤에 오전과 오후에도 잇따라서 발사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공중 폭발하거나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 2017년까지 무려 8번을 시험했지만 7차례 실패를 했고요. 당시에도 북한은 이 실패 사례에 대해서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언론 분석을 보면요. 북한이 실전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외부에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아직도 그 미완성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들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에 앞서서 이미 이 실패가 있기 벌써 몇년 전에 2010년 무렵에 미국이나 한국 당국은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했었고요. 이 중거리 미사일은 화성 10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이었던 건데요. 이 무수단 미사일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드물지만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에서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겁니다.
네. 핵심은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국 정부 산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약간 촉박하게 4월 15일에 맞춰서 뭔가 추포 수준을 쏘기 위해서 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이 아마 준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바로 연속해서 이제 이번에 실패한 거를 일종의 만회하거나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실험을, 그러니까 향후 한한달 정도 남았거든요. 태양절까지 최소 한 두세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결심만 하면 또쏠수 있다는 것인데요. 화성 17형 말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시겠지만 북한이 그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이제 미사일을 쏜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 주석의 그 110회 생일이죠. 태양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태양절을 계기로 그 정찰 위성을 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미사일을 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자신의 그 정치적 위상을 좀 높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그 추구하는 미사일 완성을 좀 앞당기자 그런 의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월 16일 날아그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해서 쐈는데 이것이 공중 폭발해버린 그런 사건이 생긴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그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지난번에 그 무수단 미사일을 그 폭파했지만 계속 그 쐈듯이 또다시 화성 17형을 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도 그 미사일이 공중 폭발한다면 북한이 일체 그 밝히지 않고 있는데 만일 또 화성 17형을 쏘거나 비슷한 미사일을 쏴서 폭발해버리면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치적 체면이 상당히 구기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화성 17형을 또 쏘는 것보다는 이것 말고도 그 이미 검증된 그뭐 중형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게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잘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는 것이 하나의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정찰 위성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은 태양절을 전후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이 나의 그 정치적 그 업적이다. 일종의 그 태양절 축포를 쏘는 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 그 위성 발사장도 직접 방문을 해서 발사장을 그 확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4월 15일을 위해서 정찰위성을 쏜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일반 로켓을 쏠 수 있죠. 그래서 만일 정찰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게 되면 북한 주민들 보고 광명성 위성이나 이런 것을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쨌든 세 가지 선택 또다시 화성 17형을 쏘는 것, 또 안전한 중거리 미사일을 또 뭐 쏴보는 것, 그리고 정찰위성을 쏘는 것,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있는데 앞으로 뭐 4월 15일이 아직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북한 수뇌부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해서 이 모라토리엄이 공식으로 파기됐다고 할 경우에 미국이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죠. ICBM 발사는 탄도미사일을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통해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나 한국의 기본 대응은 이 발사를 규탄하면서 추가 제재를 추진하려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지가 한 가지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상당히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ICBM 발사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냥 대북결의 위반을 마냥 감싸고 돌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단거리 미사일하고는 또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또 상당한 파장이 클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아마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연합도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추진하고는 별도로 이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도 크고요.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은 대응으로서 더 이상 이제 외교와 그 협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힘을 얻기가 좀 힘들게 될 겁니다. 그 이후로는 ICBM을 발사한다면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 모라토리엄 공식 파기가 된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핵실험의 그 가능성도 이제 또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경한 대응 그리고 또 대화와 외교 협상 이런 목소리는 사실상 사라지면서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봤었던 2017년에 화염과 분노, 극한 대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한반도에서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미국은 아직도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그런 입장은 뭐 변함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그 북한이 그 공중폭발은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제 국무부에게 그 논평을 요청했더니 미 국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입장,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그리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백악관의 그 젠사키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하게 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 언급했듯이 계속 북한하고 외교를 모색하고 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앞두고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국 담당 국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I think that as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move on the trajectory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may have already anticipated.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은 외교와 강력한 억지인데 최근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궤적으로 계속 움직임에 따라서 억지 조치에 대한 강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항공모함을 서해에 전개한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골치 아픈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그 3월 16일 날 그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자 미국의 이제 정보 당국이 그 사전에 그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사 이전에 그러니까 16일 이전에 미군이 그 여러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항공모함을 그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서 서해안에서 공중 훈련을 했습니다. 전투기 이런 것을 보내서 훈련을 했고 이 밖에도 그 정찰기 등을 한반도에 자주 보냈고요. 또 주한미군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대비를 하고 한국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대비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역시 이제 군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북한에 보이는 그게 있고요. 또 하나로는 그 북한이 지금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이 와중에 이걸 쏘는 거기 때문에요. 서로 이것을 의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행관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모든 시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러시아, 중국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국제적인 제재가 오는 것을 막겠다 이런 하나의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틈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주력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이 이런 틈을 틈타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항공모함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서해에서 공중훈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2017년의 경우를 보면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에 집결해서 긴장이 고조된 다음에 미북 대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비슷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혹 없습니까?
예, 그 미북 간이든 남북 간이든 대화의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 긴장이 최고도로 정점으로 치달으면 그때부터는 일단 대화와 협상으로 다시 전환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또 생기게 마련이고요.
네.
그런 사례는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2017년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2017년을 보면은 사실은 2018년 신년사에서부터 새로운 말하자면 징후가 드러나면서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
그때는 평창의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고요. 한국에서 열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번에도 그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5월 달에 출범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하고는 사뭇 다른 정책 또는 접근 방식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 미북 간 또는 남북 간의 이 극적인 돌파구의 가능성은 늘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런 극적인 국면 전환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그런 전문가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그야말로 입장을 지금의 경우는 극적으로 바꿔서 굉장히 연성의 그리고 타협적인 방침으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다시 대화의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그런 상황이 지금 상당히 위기 국면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관측이 상당히 대다수입니다.
네. 한편 미국 세관 당국이 14일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중국 기업의 제품을 압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것이 뭐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지금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그 세관 국경 보호국이 14일 날 이제 발표한 것인데요. 이것은 그 중국 스포츠 용품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이 리닝이라고 그런 기업인데요. 예. 이 리닝이 그 만든 물건을 그 이 기업이 그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이 물건을 그 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압수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같은 그 중국 기업 리닝이 만든 그 물건이 북한 노동자들의 그 강제 노동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입증을 하기 전까지는 이걸 풀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미사일 와중에 이제 뭐 벌어지긴 한 거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북한의 그 관세법 또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여러 그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보면은 미국의 아마 그 정보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그 중국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값싸게 만드는 이런 것을 아마 추적을 했고 이것이 아마 그 리닝이 그런 그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아마 그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관 국경 보호국에 통보를 하고 세관 국경보훈국이 이것을 압류한 것인데요. 이것은 미사일과는 뭐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미사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오히려 북한의 인권, 강제노동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하나의 대처다,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자, 이 미중 간의 뭐 앞으로도 후속 논의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물론 후속 논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중국 측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녹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18일인데요. 이 양제츠와 설리반 보좌관의 회동에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18일 이 시간인데요. 방금 전에 2시간 동안에 걸친 두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도 주요 의제는 아니었겠지만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앞서서 이 중국 측의 입장이 사실 점점 더 확고하게 북한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중국 측은 그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통한 양보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유고 또 북한의 안보상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이 또 이유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대화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보면 사실 이것이 양제츠와 설리반 보좌관이 됐던 또는 두 정상 간의 논의가 됐던 이 기본적인 이 교착 상태의 배경에 대한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뭔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관련한 움직임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뭔가 진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를 놓고도 미국과 중국이 평행선을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서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입니다. 이번 인수위원회에는 과거에 이 보수 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배치가 많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거 정부 특히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예.
외교안보 관련 핵심 요직에 있었던 인사들의 약진이 재기용이 두드러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 분야 간사 그리고 또 김태효 인수위원입니다. 두 분 다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적인 요직 김성한 간사는 외교통상부 2차관을 했고요. 김태효 인수위원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내면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대북정책까지 포함해서 이 수립 그리고 집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종섭 인수위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을 지냈죠. 그리고 또 청와대 안보정책 담당관을 지냈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즌2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인사들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 키워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접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유세 도중에 한미 동맹 재건을 아주 강조를 했는데 지금 뭐 한국이 그러면 앞으로 쿼드에 가입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이 이제 후보 시절에 연설한 것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쿼드에 단계적으로 가입하는 이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각국 그 정상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대통령하고도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부 다들 그 아시겠지만 쿼드 가입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좀 쿼드에 가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문제는 이제 중국입니다. 한국이 지금 중국하고 그 1년 그 무역 거래량이 3천억 달러 이상이나 되는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고요. 한국의 제일 큰 그 무역 거래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덜렁 바로 그 쿼드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쿼드 산하에 여러 가지 그 실무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이것을 가입을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쿼드에 가입하지 않겠느냐 그런 순서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는 그 5월에 지금 아마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 쿼드 회의를 위해서 아마 도쿄에 갈 것이고 도쿄에 가는 김에 서울에 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만일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윤석열 이미 이제 취임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쿼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바로 쿼드를 가입을 해서 중국을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자 지금 이런 그 노선의 윤석열 정부가 되면 앞으로 이 한중 관계도 크게 바뀌지 않을까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그동안에 말하자면 등거리 외교라고 할까요? 상당히 그 균형 있는 외교, 두 나라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외교를 폈다고 한다면 윤석열 새 행정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약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그 동맹인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혈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미국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이것은 과거에 사실 그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극심한 반발을 사면서 여러 가지 그 저 경제적인 어려움도 한국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그 인수위는 그 새 그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과거와는 달리 특사도 그 미국과 유럽 연합에만 보낼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그 말하자면 시선 또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그 무게가 상당히 달라지고 미국과는 분명히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한중 관계도 당연히 좀 변화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지만 공중 폭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 그리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안보 라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독일 가수 클라우스 슐츠는 이것은 잠들지 않고 꾸는 꿈이다 라고 말하고 미국 야구선수 존 윌슨은 이것은 세계 공통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작가 색스피어는 이것을 사랑을 가져다주는 분위기 좋은 음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잠들지 않아도 꿈을 꾸는 듯 사랑을 가져다주는 세계의 공통어, 바로 음악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노래에 비유한 곡 음악 음악 음악이라는 제목의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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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사 브루어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1960년을 물들인 발라드와 포크 음악들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켄터키주 출신 돈 에벌리와 필 에벌리 형제로 결성된 포크 음악 그룹 에벌리 브라더스의 노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뮤지컬 음악인이었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10살이 되기 전부터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가족과 함께 출연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이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50년대 중반쯤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앨범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 카덴스 레코드사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카덴스와 손을 잡고 1957년에 발표한 잘가 내 사랑이라는 제목의 Bye Bye Love는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히트곡 행진의 서막을 열었고 또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연이어 흥행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1960년에는 캐시의 광대라는 제목의 캐시즈 클라운이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갈까요? "난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저기 캐시의 광대가 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가사에 캐시즈 클라운은요. 캐시란 여자에게 버림받은 남자에 관한 곡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다듬고 힘을 내보려고 하는 그 남자를 주변에서는 캐시의 광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캐시가 그 남자를 얼마나 함부로 막 대하는지를 모두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캐시의 광대라고 부른 건데요. 에벌리 브라더스가 직접 만들고 제작한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도 800만 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울 만큼 에벌리 브라더스의 최고의 히트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 형인 돈 에벌리가 고등학교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에버리 브라더스를 대표하는 곡으로 남아있는 캐시즈 클라운은 이후 그룹 비틀즈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은요, 제발 제발 나를 이라는 제목의 Please Please Me가 바로 그 영향을 직접 받은 곡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1960년 워너브라더스 제작사와는 100만 달러의 10년 계약이라는 당대 팝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계약금으로 계약을 하기도 했던 유명 가수 에벌리 브라더스의 캐시즈 클라운이었습니다. 이 곡에 이어서 들어볼 다음 1960년 히트곡은요. 147cm라는 서양인으로서는 비교적 작은 키로 거대한 음악 세계를 평정했던 브렌달리의 미안해요라는 제목의 I'm Sorry라는 곡인데요. 힘있는 목소리에 애절한 창법이 더해지면서 노래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I'm Sorry.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I'm sorry, so sorry that I was such a fool. I didn't know love could be so crue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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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s, you tell me. Accept my apology, but love is blind, and I was too blind to se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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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s, you tell me mistakes. I'm sorry, so sorry. Please accept my apology. But love was blind, and I was too blind to see.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부디 내 용서를 받아주세요. 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가사의 I'm sorry, 브렌다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애절한 발라드풍의 노래에 적합한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 평가받고 있는 브렌다리는 이 곡이 유행했던 1960년부터 1963년 사이에 25개가 넘는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60년대 초 가장 유명한 여성 가수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폭발적인 목소리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TV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방금 들으신 I Am Sorry 이 노래 역시 10대였던 15살 때 발표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슈퍼히트를 기록했고요. 영국 팝 차트에서도 12위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곡이었어요. 브렌달리의 I Am Sorry까지 함께 했고요. 끝으로 1960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연주곡이에요. 퍼시 페이스 악단의 A Summer Place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1960년 히트곡들 계속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가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한밤중에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전화해서 미안해 라고 하자 제가 There i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에이, 하나도 미안할 거 없어. 전화 잘했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앨리스가 Thanks again for your help.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I can always count on you. 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친구야.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Today's expression is a friend, F-R-I-E-N-D, a friend in need. N-E-E-D, n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D-E-E-D, ind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This means that a friend who helps you when you really need help is a true frien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도 두게 되죠. 예전에 믿을 만한 친구 두 명만 있어도 인생에서 성공한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친구 만나기가 힘든다는 얘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와주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말이죠. 영어로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고 합니다. 굳은 때건 좋은 때건 한결같아서 늘 믿음이 가는 친구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가 한밤중에 많이 아파서 제게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죠. 앨리스는 제게 고맙다고 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고 했습니다.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본 영어 표현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Let's review.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means that a friend that gives you help when you really need it is a true frien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